케인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에세이 30분으로 충분한 나만의 미니 방학 2 스페셜 테마 남편과 나의 뒤늦은 여행 에세이 30분으로 충분한 나만의 미니 방학 재택근무가 종료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며 겨우겨우 일상을 이어갔는데 귀하디 귀하고 달콤했던 재택근무가 끝나는 게 시원섭섭하기만 했다. 회사 출근 시간은 8시다.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후 5시에 퇴근하기 위해 새벽 6시 30분에 칼같이 일어난다. 초간단 메이크업을 하고 아이가 입을 옷을 꺼내 놓은 다음 소리 없이 집을 나선다. 집 앞 정류장에서 후다닥 버스를 타고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을 거쳐 광흥창역에서 마지막 버스를 탄다.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 도착하면 오전 7시 40분.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인가 라떼를 마실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컴퓨터를 켠다. 팀원들이 한 명도 출근하지 않은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고요한 사무실에서 익담한 책을 서너 장 읽으며 업무에 시동을 건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자. 매일도 친절하고 빠르게. 내가 가진 에너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말자는 사소한 결심을 한다. 인터넷 서점에서 일하는 나는 책을 출간한 저자를 인터뷰하고 글을 쓰는 일을 본업으로 한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뷰가 잡힌 날. 점심을 간단히 먹고 지하철을 탄다. 보통은 택시로 이동하지만 식후에 택시를 타면 멀미할 확률이 100%다. 10분만 일찍 나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걷기 운동도 되는 데다 조금이나마 환경보호도 할 수 있다. 9호선을 탔다. 퇴근길에는 지옥철이지만 점심 무렵에는 텅텅 비는 쾌적한 지하철이다. 오늘 만나는 인터뷰이에 SNS에 들어가 근황을 살피고 독자들이 쓴 한 줄 평, 리뷰 등을 빠르게 훑는다. 역시 기자보다 글을 잘 쓰는 독자들이 많다.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해. 스스로를 짧게 다독이면서 인터뷰 현장에 도착했다. 웬일로 사진 기자가 먼저 카페에 와 있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동료라 언제 봐도 어색하지 않다. 적당한 안부를 나누고 오늘 만날 저자를 빠르게 소개한다. 밝은 느낌의 에세이를 쓴 작가니까 최대한 경쾌한 표정이 담길 수 있게 찍어주세요. 다행히 인터뷰인은 달변가였다. 질문 하나만 던져도 술술.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박또박 답했다. 녹취를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겠군 하는 안도감이 든다. 새 책을 내면 또 보자며 어쩌면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회사 복귀 1시간 전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지 검색한다. 오랜만에 외근을 이렇게 마무리할 순 없지. BGM이 괜찮을 것 같은 카페에 들어가 아침에 읽다만 책을 다시 펼친다. 기대와 달리 BGM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무선 이어폰을 꺼낸다. 유튜브에 들어가 스타벅스 매장 음악 재즈 피아노를 검색한다. 그러자 인절미를 파는 한옥 카페가 뉴욕의 작은 베이글 카페로 변한다. 따끈한 유자차는 산미가 풍부한 에스프레소로 둔감했다. 한 모금씩 아껴 마시며 시계를 본다. 회사 복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짧지만 달콤한 휴식 시간이다. 다시 일할 에너지를 얻는다. 초등학생 시절 나의 생활통지표 부모가 원하는 장래 희망이란 란에는 교사라는 단어가 6년간 적혔다. 학창시절에 특별히 존경할 만한 교사를 만난 적이 없는 내게 교사를 꿈꾸라니 냉정하지만 엄마 꿈 깨세요 라고 진즉 말했고 교직이수 과목이 없는 학과에 들어갔다. 4년간 취업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전공과 무관한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며 놀았다. 다행히 졸업시험을 통과했고 6개월간의 백수 생활을 지나 직장인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16년이 되었다. 이직할 때도 일주일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이 직장인으로서는 유일한 방학이었다. 방학이라고 하기엔 너무 억울한, 가장 빡세고 외롭고 힘든 시기였다. 엄마 말을 들을 걸 후회할 때가 종종 있다. 교사가 되면 연수와 기타 업무가 물론 많지만 1년에 두 번 방학을 가질 수 있고 육아휴직도 한 아이당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교사가 얼마나 좋은데 방학 때도 월급이 나오고 얼마나 좋냐? 라는 엄마의 강권에 교사는 교육에 뜻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방학이 좋다고 교사를 하라는 건 학생들에게 미안한 일 아니야? 라고 말대답을 했던 과거가 후회스러워진다. 1. 육아, 살림. 이 세 가지 과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순간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아니, 셋 중 하나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긴 방학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출근 일지를 기록할 만큼 일을 꽤나 좋아하는 성실한 인간이고 책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인 책상도 사랑한다. 맡겨진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고 느끼는 보람이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온전한 방학이 주어졌을 때 여한 없을 만큼 알차게 보낼 자신이 없다. 놀아보지 못한 자의 한계이기도 하다. 만약 한 달의 방학이 주어진다 해도 나의 뇌는 할 일을 찾아 바쁘게 움직일 것을 안다. 어떻게 제대로 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누구도 내주지 않은 숙제를 하느라 바쁠 내 모습이 그려진다. 아직 나는 20분, 30분의 미니 방학으로도 충분하다. 방학이 별건가?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나답게 쉬면 그것이 값진 쉼이다. 이상으로 에세이를 마치겠습니다. 스페셜 테마 남편과 나의 뒤늦은 여행. 긴 시간 치료되지 않는 원인 모를 희귀 난치병이 찾아오면서 내 삶은 하루아침에 균형을 잃고 추락하고 말았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삶의 질은 끝없이 하락했다. 그 와중에 차선의 선택으로 시댁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되었다. 시집살이가 더해진 결혼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삶이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 혼란이 거듭됐고 새롭게 삶을 찾아가는 상황 중에 맞닥뜨리게 된 일들은 항상 상처로 되돌아왔다. 그 안에서 계속 충돌하던 남편과 나는 결국 그로 인해 두 번의 결혼, 두 번의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지금에야 다시 친구처럼 지내며 재결합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렇다고 그런 삶들과 엮이고 섞이며 신혼의 달콤함을 느낄 새도 없이 안개 같은 고통의 터널을 헤매는 동안 어느새 우린 장년이 되었다. 남편과 나는 요즘 자주 여행을 다니며 상처난 마음을 회복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여행은 건강하고 평온한 결혼 생활을 닮은 것 같다. 우리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모습도 이렇지 않았을까? 같이 여행을 다니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동안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왔다. 남편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을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됐는지 신기해하곤 한다. 이제야 내 불찰들과 지난 잘못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여기저기 삶이 무너지고 꼬여서 당신을 참 많이 힘들게 했던 게 후회스러워. 다시 삶을 새로 살 수 있다면 당신과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나 역시 바쁜 시간 짬을 내고 쪼개서라도 지난날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일들이 아쉽고 후회되긴 마찬가지다. 지난 주말에도 남편과 여행길에 올랐다. 강촌 문배마을의 정취를 느끼러 차 안에 사진기를 싣고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길을 달리면서 아름다운 늦봄의 연둣빛 정취와 싱그럽게 피어난 야생화, 자연의 흠뻑 취해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계절은 늘 찬란하고 아름다웠는데 왜 이제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걸까 하는 후회가 들었다. 진즉에 이렇게 좋은 곳을 많이 여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긴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차는 문배마을로 들어섰다. 아기자기한 동화 속 나라처럼 자연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흐드러지기 만발해 한껏 우리를 반겨주었다. 눈으로만 호강하기엔 그 모습이 너무 아까워 나는 사진기의 예쁜 배경과 그림 같은 풍경을 가득 담았다. 동네 구석구석 거닐며 자연이 내뿜는 청명한 공기도 마시고 나무 의자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마시는 커피 맛이 너무 달콤했다. 문득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다시 보였다. 내 곁에 묵묵히 나무처럼 있어준 이 사람도 그만큼의 세월을 걷는 동안 잃은 것도 많고 고민도 많이 했고 상처받은 일도 많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보니 남편의 진심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짠했다. 나만 힘들다고 나만 이해해달라고 소리치며 달려온 시간이 후회스러웠다. 이제야 색안경이 벗겨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지난날 서로에게 준 아픔과 상처를 지워버리고 다시 아름답게 시간 속으로 달려나가자는 약속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나는 여행이 이렇게 즐거운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나와 남편이 느끼는 마음이 서로 다르지는 않으리라. 이상과 꿈만 가득했던 삶을 비워버리고 나도 이제는 인생의 여름방학을 끝내고 그 안에 새로운 행복을 들여놓고 싶다. 내 맘에 찾아온 여유와 힐링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는 소리와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면 좋겠다. 여행을 통해 쌓여가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추억들은 먼 훗날 더욱더 단단한 희망으로 꽃을 피울 테니 남편과 나란히 동행하는 동안 여행처럼 즐겁게 이어질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손꼽아 기다려진다. 이상으로 스페셜 테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3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윤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Keynes 매거진 파트 4 차례 1. 행복일기 엄마의 빛바랜 일기장 2. 지구별 우체통 체러티숍에서 느끼는 영국인들의 온정 3. 반려식물 처방 의지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과일 씨앗들 행복일기 엄마의 빛바랜 일기장 지난해 겨울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상자에 가득 든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엄마는 하루의 일과를 노트에 적는 것을 좋아했다. 엄마의 취미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라 노트며 볼펜을 자주 사다 드렸는데 그 노트가 모두 일기장이 되어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 집으로 모두 가지고 오긴 했어도 일기를 열어볼 엄두는 도무지 나지 않았다. 그 안의 내용을 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읽기로 하고 일기장들을 그대로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얼마 전 용기 내어 다시 상자를 열어보았다. 우선 30권쯤 되는 일기장 중에 한 권을 집어들었다. 일기에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엄마의 생각과 감정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그중 내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고 전기세를 내주었을 때 딸에게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내용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먼저 떠나보낸 막내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적힌 구절에서는 이내 울음이 터져나왔다. 우리 아들, 고맙게도 엄마 꿈에 나타나주는구나. 꿈에서 만나 같이 놀러가고 노래도 불러주고. 한때는 내게 냉정하고 쌀쌀맞은 엄마를 원망만 했었다. 사실은 자식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차갑게 대하신 거란 걸 일기장을 보니 알 것 같았다. 겉으로는 꼿꼿해 보이는 엄마였지만 속은 시퍼렇게 멍들고 타들어가고 있었구나. 진작 엄마 마음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베란다에 앉아 눈물 콧물 흘려가며 엄마의 일기를 읽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갔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닌가 보다.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 일기장을 다시 덮어두었다. 아직 읽지 못한 엄마의 일기를 언제쯤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상으로 행복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구별 우체통. 체러티숍에서 느끼는 영국인들의 온정. 나의 영국 부엌 선반에는 찻잔이 여러 개 있다. 꽃무늬 찻잔, 민트색 찻잔, 갈색 에스프레소잔, 백색 웨지우드 등등. 이들 중 어떤 잔에 오늘이란 시간을 담을지 고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이런 나의 부엌이 다소 호화스럽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나의 찻잔들은 조금씩 닳고 낡았다. 영국 어디를 가든 도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체러티숍에서 산 아이템들이기 때문이다. 체러티숍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금을 목적으로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중고물품 판매 가게다.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기부 문화가 발전한 영국에서 특히 활발하게 운영된다. 판매품들은 주로 소소한 생활용품이나 책, 의류, 장난감 등으로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된다.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가격은 대체로 1에서 10유로로 저렴한 편이며 점원들 역시 자원봉사자들이어서 인건비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체러티숍에 들를 때마다 인상적인 풍경은 손때 묻은 중고품만 가득한 가게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딱히 사야 할 물건이 없어도 길을 가다 체러티숍이 보이면 구경삼아 한번 들러보는 것이 영국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풍경이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기부와 나눔이 일상처럼 익숙하다는 의미다. 나는 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보며 영국인들이 기부와 나눔에 익숙한 이유를 깨달았다. 영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기부 문화를 배운다. 사회적 약자, 특히 아동을 위한 모금 활동이 있으면 아이들도 기부를 한다. 금액은 1유로, 한화로 1,300원 정도다. 그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원치 않으면 아예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학교에서 국어, 수학처럼 기부라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필수로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도 학생회를 주축으로 기부 물품을 모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한 남매는 더는 필요 없는 장난감을 모아 집 앞에 매대를 펼쳤고 그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아이들의 자발적인 기부는 내 아이들과 내 가슴에 따뜻한 인상을 남겼다. 체러티숍에서 구매한 중고찻잔에 커피를 마실 때마다 찻잔의 온기가 좀 더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곤 한다. 잔을 타고 전해지는 커피의 온도에 더해 이 잔이 내게 오기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분주히 오갔을 선한 마음과 손길들이 헤아려지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당연한 듯 나눔을 실천하는 영국의 체러티숍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그리울 영국의 온기다. 이상으로 지구별 우체통을 마치겠습니다. 반려식물 처방. 의지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과일 씨앗들. 나의 첫 책, 우리 집이 숲이 된다면은 다음 브런치에 연재했던 글을 엮어 만든 도서다. 처음엔 기존의 글을 그대로 가져와 모으기만 할 셈이었다. 계획은 빗나갔다. 온라인의 문장과 책의 문장은 호흡이 달라 전부 새로 써야 했다. 첫 책을 집필하는 내내 어지러웠다. 글이 잘 써질 땐 롤러코스터가 하늘로 올라갈 때와 똑같았다. 기대감과 설렘에 온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다. 써지는 속도가 더딜 땐 열차가 바닥에 거꾸로 내리꽂힐 것처럼 두려웠다. 그렇게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 속이 울렁울렁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탈고한 다음에도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각할 새가 없었다. 어어? 하는 동안 내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간과 나란히 대형 서점의 오늘의 책에 선정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이 모여 초보 작가의 첫 책을 그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준 것일까. 꿈 같아서 남의 책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 뒤로 사람들은 나를 작가라고 불렀다. 나는 다시는 책을 쓰지 않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작가라는 호칭이 아빠 양복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하지만 자꾸 들으니 마음속에서 한 권만 쓰고 마는 작가가 되고 싶지 않다고, 적어도 세 권은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새싹처럼 움텄다.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랬다. 적어도 책을 세 권 이상 쓴 작가의 책만 읽는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뱅뱅 맴돌았다. 그래, 두 권은 더 써보자. 마음먹었을 무렵 출판사로부터 제안이 왔다. 어린이 책인데 400매 정도만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1년에 한 권씩 쓰고 싶어졌다. 쓰는 거야 마음만 굳게 먹으면 쓸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어려운 일이었다. 글자가 종이로 된 옷을 입고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고 마음이 공명하는 콘텐츠가 된다는 것은 우주의 신비에 가까운 일이다. 그 기적을 바라며 쓴 글은 우리 집은 식물원이 되었다. 그 다음 책은 에세이였다. 마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두 달로 잡았다. 2019년 여름, 6학년 아들의 여름방학이었다. 삼시세끼 밥을 하며 책을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노동이었다. 문장이 이어붙으려 하면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한 챕터가 완성되려고 하면 저녁시간이었다. 정신이 분절되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아 책상의 위치도 바꿔보고 작업실에서 써보기도 하고 좁은 드레스룸에 책상을 갖다 놓고 아지트 삼아 글을 빚었다. 꽁지에 불붙은 여우처럼 이방 저방 방방 뛰어다녔다. 아무리 해도 글이 써지지 않아 포기해야 할 지경이었다. 작가의 가장 든든한 친구. 이 일을 어쩌나 망연자실에 무심코 창밖을 쳐다봤더니 초록색 잎사귀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파파야를 먹고 까만 씨앗이 하도 많아 호기심에 화분 몇 개에 나눠 심은 적이 있었다. 한 구멍에 씨앗을 두세 개 넣어주는 게 발화율이 높아진다. 씨앗도 생명을 품고 있어 경쟁하며 싹트기 때문이다. 씩씩하게 자라나며 토분에 심어 발코니에 내어둔 녀석들이 화분마다 전부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걸 보니 발화율이 100%였다. 비를 맞아 초롱초롱 빛나는 녀석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조르륵 늘어선 파파야 잎사귀를 보며 나는 에너지가 손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파파야가 잘 보이는 위치로 책상을 옮기고 발코니를 바라보며 세 번째 책에 원고를 썼다. 바닥에 내려앉아 파파야 잎을 마주보며 글을 쓰다가 문장이 막히면 물조리개에 물을 받아 파파야 잎을 손으로 만지며 물을 주었다. 내친 김에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건져낸 레몬씨도 심어보았다. 레몬도 싹을 틔웠다. 파파야와 레몬은 볼 때마다 쑥쑥 자라 있었다. 그 에너지 덕분에 지필 진도를 조금 더 뺄 수 있었다. 냉장고 구석진 곳에서 발견한 토마토는 버리기엔 아깝고 먹기에 너무 시든 애매한 상태였다. 꼭지 부근엔 살짝 곰팡이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도 토마토를 땅에 심으면 어떨까 궁금했다. 토마토를 도마 위에 놓고 가로로 잘라 텃밭 상자에 심었다. 설마 이게 싹이 틀까? 궁금한 마음을 연료 삼아 또 원고지 몇 장을 채웠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 옥상에 올라갔을 때 나는 생명의 신비에 기함했다. 가로로 심은 토마토 조각을 따라 토마토 싹이 촘촘하게, 씩씩하게 솟아올라 있었다. 바글바글 튀운 싹의 생명력이 징그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파파야, 레몬, 토마토가 싹을 틔우는 동안 나는 원고지에 779매, 14만자를 써냈다. 초록이 가득한 하루를 보냅니다를 책으로 받아봤을 때쯤 토마토는 자기답게 자라 열매를 맺었다. 토마토는 따자마자 먹을 때 가장 맛이 좋은 작물이다. 주먹만하게 자란 토마토를 따 흐르는 물에 씻었다. 6등분한 다음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보드랍고 상큼했다. 파파야도 레몬도 토마토도 나도 살아있는 것들은 끝끝내 싹을 틔운다. 나는 어느새 네 권의 저서를 쓴 작가가 되었다. 결국 생명은 언젠간 자기 모습대로 기어이 새싹을 올린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상으로 반려식물 처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2년 7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2년 8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전수경입니다. 감사합니다.